불덩어리. 그에게는 조무래기 친구들이 꽤 많이 있다. 하루는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나비를 보고 잡지 못해 안달을 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그는 차마 그 축에 끼지는 못하고 멀찌감치 지켜보기만 했다. 하기야 어른이라 해서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었지만 그저 점잔을 뺐을 뿐이다. 사람은 본시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 철없는 아이들이 산에 올라가면 제 생각만 하고 을에 꽃을 꺾어 들고 집에 가려고 한다. 그것을 말리면 하다못해 개울에서 가재라도 잡아 산에 소풍 왔었다는 표적을 기어코 드러내고야 만다. 또는 바닷가에 가면 조개나 소라 빈 껍질이라도 모양이 고우면 주머니가 모자라게 주워 넣어야 속이 풀린다. 그러나 뱀 같은 것은 보기만 해도 기절초풍한다. 더군다나 주머니에 넣어주겠다면 펄쩍 뛰고 울음보를 터뜨린다. 아이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는 것은 갖고 싶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기조차 싫어한다. 좋아하는 그것, 곧 마음이 끌리는 그것이 물건이 아니고 사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떨어져서는 못 견디어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함께 있으려 한다. 다 늙은 할머니라도 남편이 죽으면 당신 혼자 가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요 하고 땅을 치면서 넋두리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아무 말 안 해도 곁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흐뭇해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 엄마가 있으면 혼자 잘 놀던 아이가 엄마가 자리를 뜨면 야단을 친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정 같이 있지 못할 경우에는 사진이라도 늘 눈앞에 둔다. 그러나 미운 사람과는 단 1초라도 함께 있지 않으려 한다. 어린애들이 낯을 가리는 것이나 또는 어른이라도 초면으로 대하는 사람 앞에서는 서먹서먹하고 거북한 것 역시 사랑이 없는 탓이라 생각된다. 어느 곳에 미운 사람이 있다면 웬만해서는 그곳에 가지 않는다. 어쩌다가 길에서 멀찌감치 오는 것을 보면 맞부닥치지 않으려 길을 피해 간다. 보는 것마저 끔찍해 하는 것이다. 미운 사람과 가까운 사람, 또는 관계가 있는 물건, 또는 관계가 있던 물건이 있으면 여기에까지 미움이 뻗친다. 혹시 그런 물건을 갖고 있으면 없애버리고 만다. 사랑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갖고 싶다 또는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거나 사랑함을 뜻한다. 사랑하니까 또는 좋아하니까 갖고 싶어하고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갖는다는 것은 자기 것을 만든다는 뜻이다. 자기가 차지한 것은 이를테면 자기의 한 부분이요 연장이다. 그런데 갖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달리 말하면 갖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갖고 싶다는 말을 하는 대신 먹고 싶다는 표현을 한다. 먹음직스러운 사과를 손에 든 아이는 그 사과를 오래 들고 있지 못한다. 사과를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는 제 뱃속에 넣어두고 있는 편이 더 완전히 갖는 것이다. 손에 사과를 쥐고 있다는 것은 물리적 접촉이다.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접촉이다. 그러나 뱃속에 들어간 사과는 그 아이의 살과 피가 된다. 이것은 화학적 결합이다. 일단 그 아이의 살과 피가 된 이상에는 서로 갈라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갖는 것보다 먹는 것이 더 완전히 차지하는 것이요, 더 완전히 결합하는 것이다. 먹어버리면 아이와 사과는 둘이 아니라 아이 하나뿐이다. 갓난아기가 손에 잡히는 것이면 무엇이나 입에 가져가는 것도 이러한 욕망의 표현인성 싶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고아한다지만 정말 귀엽게 생긴 아이가 깜찍한 재롱을 부리면 그 아이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한다. 이런 심정을 삼키고 싶다고 표현한다. 삼킬 수가 없으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입을 갖다 댄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품에 안고 있는 것보다 치열한 사랑을 드러내는 행위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만나면 껴안는다. 오래간만에 만날수록 그리워할수록 사랑할수록 그만큼 꼭 껴안는다. 심한 표현으로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껴안는다고도 말한다. 서로 껴안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제 가슴을 뻐개고 사랑하는 이를 제 몸 안으로 집어넣고 싶은 심정의 표현이리라. 그러고는 입을 맞춘다. 사랑을 표현하는데 왜 하필이면 입을 맞추는가? 하고 많은 손짓, 발짓, 몸짓을 다 제쳐놓고 입을 갖다 대는 것은 사랑하는 이를 먹겠다는 심정, 곧 물리적 접촉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으로 둘이 하나가 되고자 함을 드러내는 행위라 여겨진다. 마음이 끌리는 그것이 물건인 경우와 사람인 경우 서로 사정이 다르다. 물건은 사람한테서 사랑을 받을 뿐이다. 아무리 꽃이나 새를 좋아한대도 이것들이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물건이 사람을 차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사람끼리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상대방을 차지하려 든다. 사랑하는 이한테 차지함을 당한다는 것은 곧 그한테서 사랑을 받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들은 서로가 상대편에게 차지함을 당하려 한다. 한편만이 껴안는 게 아니고 서로가 껴안는다는 것은 서로 상대편을 차지하는 동시에 상대편한테 차지함을 당하겠다는 심정의 표현이다. 입과 입을 맞춘다는 건 역시 상대편을 먹는 동시에 상대편한테 먹히겠다는 심리의 표현이라 생각된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차지하도록 마련해 주는 것은 그 누구를 사랑하는 행위다. 바꾸어 말하면 사랑은 무엇을 주는 것으로 드러난다. 사랑하면 할수록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 놓기가 아까운 것, 곧 자기에게 고귀한 것, 자기에게 가치 있는 것을 상대편에게 준다. 그런데 이 가치는 객관적 가치가 아니고 주관적 가치다. 사흘 굶은 모자가 밥 한 그릇을 얻었는데 어머니는 먹지 않고 아들만 먹인다. 그런 경우 밥 한 그릇은 실로 억만장자가 주는 100만 원에 비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머니의 행동은 기막힌 사랑의 행위다. 죽은 어머니의 사진이 단 한 장뿐이라면 이것은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누이 동생이 울면서 달라면 한 빗줄을 이은 그 사랑 때문에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안 하고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따라서 희생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다. 불붙은 집에 아기를 두고 나온 아기 엄마는 같이 타 죽을지언정 기어코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사랑하는 이에게 그의 마음에 맞는 것을 준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즐거움이나 기쁨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괴로움이나 슬픔까지도 준다. 근심이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일을 내색도 안 하고 외간 남자에게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한다면 가정이 파괴되고 만다. 이는 분명히 가장 확실한 사랑의 배반인 까닭이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상대편한테서 어려운 부탁을 받을수록 기뻐한다. 상대편이 그만큼 자기에게 소유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괴로움을 받는 것마저 기쁜 일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이 앞에서 응석을 부리고 엄살을 피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기에 당신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을 들으면 행복을 느낀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온갖 것을 깡그리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사람은 육신뿐 아니라 영혼도 가지고 있다. 그런즉 육신만의 결합 또는 육신만 주고받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아내와 창녀와의 근본적 차이는 실로 이 점에 있다고 하겠다. 참 사랑에 있어서는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다. 사랑의 의지가 차지하는 행위보다 앞서야 참 사랑이다. 사랑하는 이에게 어떤 물건을 주는 것만으로는 자기 몸을 그냥 접촉하는 것만으로는 자기의 사랑을 다 드러낼 수 없을 때, 그때에는 자기의 생명과 관계 있는 것을 주게 된다.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제 몸이야 죽든 살든 그 뜻을 떠받드는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살아있는 동안만이 세상은 가치 있는 것이다. 죽은 사람에게는 세상 만사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몽땅 준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가장 치열한 사랑의 행위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 여겨지는 어머니의 사랑은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자기의 가슴에서 짜내는 젖, 자기 몸에서 스며나는 흰 피를 먹이는 것으로 드러난다. 갓난 아기를 잃은 아기 엄마는 젖이 부풀어 오르면 아기 생각을 하고 몸부림을 친다. 참으로 어머니의 사랑은 내 젖을 먹어라 라는 말로 드러난다 할 것이다. 젖은 어머니와 자녀를 잇는 생명의 핏물이다.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원수가 되었던 인간들을 다시금 자녀로 되돌리고자 자기의 생명을 버렸다. 그렇게 할 필요가 조금도 없었는데도 그렇게 했다. 그분 친히 말씀한 대로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린 착한 목자시다. 벗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그분 자신의 말씀대로 그분은 우리 인류를 너무나 지나치게 사랑하신다. 그 사랑 때문에 생명의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몽땅 쏟고 죽으셨다. 이 사랑으로 인류를 구속하셨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느님이심을 믿는다. 속으실 리도 없고 속이실 수도 없는 진리 자체이심도 믿는다. 그리고 인류에 대한 그분의 이루 다 형언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도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한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처럼 사랑 때문에 그 심장이 완전히 타버렸고 그리스도처럼 전능한 사람이 또 있다면 그 역시 내 살을 먹어라 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사랑과 전능과 참됨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전능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이 하느님이시오 또 인류를 구속하신 분이라는 믿음은 모순이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지극한 사랑을 배반하는 자들을 꾸짖는 비통한 부르짖음이다. 그러나 남을 나무라기에 앞서 반성할 일이 있다. 너희도 떠나가겠느냐는 그리스도의 물음에 베드로와 더불어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그가 과연 그 몸을 먹는 끓는 피를 제대로 지니고 있는가? 물론 신앙은 감정에 좌우될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 될 우리 주님께 감정만은 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 나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시편 116편 12절. 1962년 6월.